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보라.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를 보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열왕기하 3장에서 8장, 정확히 15절까지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엘리사 선제를 통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살폈는데, 예,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자녀들까지 서로 잡아먹는 지경까지 처했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8장 16절부터는 이제 남쪽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의 기록이 이제 북왕국을 보여줬다, 남왕국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동시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 장면 저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이제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알 우상 숭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악에 빠진 이 남유다인데도 하나님은 그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8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그런 길을 걸었다. 이와 같이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지켜내셔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의 중요성도 우리가 분명히 또 이걸 통해 알 수 있겠죠. 다윗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죽은 후에도 어떡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그 후대를 살려내고 그 집안을 지켜가는 놀라운 그런 이 참된 믿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길을 걸음으로 결국 그 믿음의 삶이 후대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보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으실 때 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그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것처럼 그들의 기도로, 부모님의 기도로 그 후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은 참 놀라운 그 축복을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어쨌든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이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영원한 세대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주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어긋나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여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쨌든 남쪽 유다도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다스렸던 나라 에돔족 속이 이제 유다로부터 독립을 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림나라는 지역도 유다의 통치권 안에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독립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일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경고된 그 말씀 그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하고 축복된 길을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험하고 고통이 따르는 길을 그렇게 고집하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줘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고집과 그런 욕심이 계속 그 고통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그 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이 길이 축복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죠. 이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600년 가까이 지금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계속해서 지금 그 이 하나님의 온전한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그 남유다의 여호람 왕은 이 남유다의 왕이면 다윗의 혈통이면서도 북왕국 그 이 바알의 나라와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산당 짓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그런 짓을 하며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순종의 삶으로 결국엔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리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이 한 사람, 여호아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만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에게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여호람에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하는데 이제 창자에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유다 왕 이 여호람은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근데 이 여호람 왕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체를 그 왕들의 무덤에 이 선왕들의 무덤에 같이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숭배와 악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조상 다윗과는 완전히 비교되면서 후손들을 더 위험에 몰아넣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뭐 백성들이나 신하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온전히 보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람의 남은 아들 아하시아가 그 왕이 됐는데, 아, 참, 이 사람 또 아버지같이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8장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 집안의 우상숭배에 쩌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도 아달랴로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섬기던 그 주범이죠. 이세벨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인지 아하시아도 이 아합 집안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22살에 왕이 됐는데 그 1년 동안 그 통치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때 북이스라엘의 그 왕 요람, 여호람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던 사람 그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같은 역사의 내용을 한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도 또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역사를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해 가서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다른 어떤 안목에서 이렇게 적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렇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른 시기에 기록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서로 조금 틀리게 말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역대하 22장에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이 사람의 왕이 되는 나이가 42살이라고 나오거든요. 뭐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나 뭐 개역 개정을 보면 그가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가 살피는 열왕기하에선 뭐라고 그랬어요? 22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될 때 나이가 22살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 여호람이 40살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42세의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건 틀렸다는 얘기죠. 17절에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 8일 동안 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호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뭐 그랬는데 아들이 42살이 돼서 왕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고 22살이 맞다는 거겠죠. 그러면 역대기의 기록이 좀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대하의 기록이 잘못된 것이 거기만이 아니라 22장 6절 같은 데를 봐도 뭐라고 그러냐면 뭐 개역 개정이냐 뭐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을 아사랴다 이렇게 적어요.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만나려고 병문안 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아니죠. 여호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지금 살피는 거죠. 아시아잖아요.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우시아라고도 하는 나중에 그 남유다의 그 후대 왕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게 잘못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런 기록 오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오류가 있어서 지금 성경의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런 어떤 내용이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이거 잘못 적었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의 번역의 과정,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적혔냐.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고 완벽하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단 한 글자도 단 한 문장도 틀림없고 아무 오류 없이 적혀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 주의가 축자 영감설이거든요. 그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직접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그렇게 적혔다고 하는 성경에 뭐 역대하 22장에서 뭐 6절에서 뭐 아시아가 뭐 아사랴라고 적혀 있거나 또는 22살에 왕이 됐는데 뭐 92살에 됐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어떤 단체는 그런데도 킹 제임스 버전만 뭐 성경에 오류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보면은 지금 이 구절들 잘못된 거는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마소라 사본에까지 이렇게 지금 잘못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잘못된 오기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심오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예를 들면 지금 아시아라고 아사랴냐 아시아냐라고 할 때도 그 7절 20장 7절을 보면 바로 똑바로 적혀 있어요. 아시아가 요람에게 갔다. 그러니까 바로 6절은 잘못 적었는데 7절은 똑바로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걸 봐도 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런 건 이런 상황이야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너무 막 스스로가 막 거룩하다 이런 걸 막 너무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의 완벽성을 주장하려고 성경에 이런 게 없다 성령이 개입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호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너무 그 뭐라고 해요? 고집스럽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 저도 그렇고 누가 읽어도 성도가 읽어도 이게 잘못됐는데 라고 보이는 것조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니 뭐 성도들도 좀 찝찝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의 이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거센 반발까지 이게 이르게 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무오류를 주장하려고 이렇게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기록 오류까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이 성경 안에 옮겨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완벽하게 옮겨졌다라는 걸 믿는 거죠. 자, 근데 애써서 그 우리가 성경의 사실성을, 이거 뭐, 거룩함을 증거하겠다고 무리한 방법으로 뭐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면서, 이거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로 오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부작용과 부정적인 그 결과만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런 기록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진실한 뜻이 온전히 성경에 옮겨졌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 이런 오류조차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가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 이제 증거를 대는 이런 증거를 대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성령이 하셨다며 니네 하나님이 했다며 근데 왜 이게 틀려? 이렇게 되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성경의 열왕기나 역대기를 어떤 한 역사의 같은 시점을 적어가고 있으니 비교해서 가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는 오류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아 이거는 뭐가 온전한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뭐 하나님의 그런 배려와 그 돌아올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왕으로서 뭐 일을 벌여보겠다고 자기 아버지 그 아합이 시도했던 그 길르앗 나못 땅을 찾아오는 요단강 동편 땅을 시리아에서 되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심에 따라 시작한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요람이 이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부상당한 걸 치료해야 되니까 그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엘리사가 신학생 하나를 불러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지금 뭐 여호람의 그 장군이었으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냥 따로 불러서 기름 붓고 이렇게 전하고 불순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는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그래서 이제 예후가 이제 하나씩 심판해가는 그런 시기에 그 남쪽 왕 이 아시아가 북왕국의 그 여호람 이 요람이 부상당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문병을 갔던 참인데 그때 마침 예후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을 죽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남쪽 왕 이 아시아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그냥 이 북왕국의 꼭두각시처럼 살던 이 아시아도 무깃도까지 도망을 가다가 이제 예후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그 아시아 왕이 통치 1년 만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9장 25절부터 참고를 해보면 예후가 이제 요람을 이렇게 죽여서 이 시체를 이제 뭐 그 이 나봇의 그 밭 거기다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일이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 이 아합이 이세벨과 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 나봇을 죽였던 그 집안을 다 죽였던 걸 그가 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선제를 통해서 네가 이 토지에서 내가 너의 이런 짓 그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당신을 찾았다. 이는 당신이 주의 목전에서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서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네 후대들을 다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줌을 누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려서 너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밧의 집같이 그러니까 심판받았던 그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이는 네가 나를 경노케 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우리 살필 때 그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런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한치 앞을 모르고 현실만 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 의의 길을 걷지 못하죠.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누가 오늘 손해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의 길을 걷겠습니까? 다 저리 가면은 내가 나에게 수익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왜 손해보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보이는 손해도 기꺼이 우리가 참고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어둡고 컴컴해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순교까지 가능한 거는 뭐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확실한 살아있음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좀 그게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런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지금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말 불의한 것이 승리하고 불법이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막 역사도 막 조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역사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피할 정도의 이야기인데도 이걸 숨기지도 않고 다 드러내 보이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도 숨기지 않고 이걸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에 온전한 승리의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꺼이 뭐 거짓된 1등, 뭐 거짓 형통의 쉬운 길을 버리고 참된 길, 의의 길,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의의 길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분명한 그 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당장 손해를 보고 심지어 어쩌면 그 순종으로 사자굴에 떨어지고 풀뭇불에 떨어지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힐 수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떡하는 거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삶은 결국 뭐 기도하고 예언받고 이런 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보고 믿고, 그래서 이 믿음이 나의 삶에 믿음의 가치관으로 잡혀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겨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때로 고난하고 힘겹고 또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경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서 내가 정말 진중하게 살피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일에는 사실상 전혀 관심도 없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인 우리가 이걸 바르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긴 성경에 대한 것이고 담아주신, 그리고 그래서 그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과 그 온 나라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그 고백,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래서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고 했던 그 결단과 함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자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진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대충 보고 소홀히 대하며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어떤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지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 현재 잘 나가 보이는 것 같은 현상들에 쉽게 유혹되지 않고 담대하고 굳건히 오직 우리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폭풍이 삼킬 것처럼 두려운 곳일 것이지만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